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레위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표현되어 있고 마태는 스스로 자기가 기록한 복음서에서 분명히 마태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복음서의 첫 복음서를 쓴 마태복음서의 저자 마태가 부름을 받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27절 28절이에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뱃사람들을 부른 건 뭐 우리가 이유를 알만해요. 그 뱃사람의 거친 열정, 그런 걸 잘 다듬기만 하면은 정말 교회 반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결단과 용기를 샀다고 하는데 왜 세리를 불렀을까? 이 부분은 참 정말 신비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를 제자로 삼는다는 생각 자체를 하고 살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3대 기피 인물들이 있어요. 절대로 교제해서는 안 될 사람, 절대로 상종해서 안 될 사람, 눈과 눈을 마주쳐도 안 될 사람 세 부류가 있는데 그게 세리, 1번이 세리예요. 2번이 창기예요. 그게 창기보다 세리를 더 그렇게 몹쓸 사람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개라고도 불렀으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뭐 아예 그냥 교제하면 그냥 평판이 떨어질 건 너무나 뻔하죠. 게다가 랍비, 선생님이라고 제자들을 두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자를 가리고 뽑아야 그 제자들로 인해서 스승도 이게 평판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의 선생들은 아무도 찾아다니면서 제자를 구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집에 문전성시를 이룰 만큼 애를 데려와서 이 제자를 제자로 맡아달라. 그걸 가리고 뽑아서 한 1년에 두세 명, 세 명씩 받았어요. 예컨대 우리가 바울도 마찬가지죠. 가말리엘 문하에 가서 그렇게 어렵사리 들어가서 거기 할 때란 말이죠. 그리고 보통 12살, 13살까지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는 다섯 권 정도는 다 외워야 한 절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처럼 뭐 창세기 한 절 외우고 무슨 뭐 출애굽기 한 절 외우고 아니라 그 다섯 권을 다 외워야 거기 입학이 될 정도란 말이에요. 오는 정도면 그건 다 외우고 왔다고 그렇게 전해질 정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마태 같은 사람을 이 제자로 삼았느냐. 이 세리는 그 당시에 밤에 가다 칼로 찔러 죽여도 살인사건으로 수사가 안 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가 또 하나 있는데 예수님 제자 중에서 시몬 베드로 말고 또 있는데 시몬은 열심당원 출신이에요. 열심당원은 이 세리들 전문적으로 골라 죽이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정말 극과 극을 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가 지금 어디 앉아 있는 거야? 이게 레위, 다른 사람들은 마태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름을 두 개 가지는 게 흔치 흔했던 일이에요.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고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니까 로마 지배하에서 사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창시 개명에서 이름 두 개 가진 사람도 있었듯이 그렇게 이름을 가졌는데 마태는 뭐 하나님의 선물 뭐 이런 뜻이에요. 어쨌건 저는 이 레위라고 기록한 누가의 기록이 정확하게 이 사람을 누군지를 밝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 있었으니까 레위라고 불렀겠죠. 아버지가 레위라고 이름을 불렀었는데 그렇다면 정말 레위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이 히브리 사회에서 공헌하면서 사는 기대가 컸던 아들인데 어찌하여 이 레위가 세관에 앉게 되었냐, 세리가 되었냐 말이죠. 그 세리로 살아가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레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다가 세리가 되었을 때 살아가는 삶의 그 이 허망함, 돈은 악착스럽게 벌었겠죠. 뭐 때문에 돈을 벌기로 결심했는지 뭐 동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이 세리가 뭐 돈은 엄청 가장 현찰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조세제도가 조금 복잡해서 기본적으로는 인두세, 한 사람당 내는 거, 지세, 이제 10분의 1 정도는 지세로 냈어야 돼서.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가 소득세로 치르는 1% 정도, 재산세 정도, 이런 것도 1%도 나가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은 로마 정부에 거두어 가는데 문제는 이 세리들이 로마 정부가 아주 그냥 이 도급으로 이걸 받아갔어요. 그 세리가 선납을 해야 돼, 자기 돈으로. 토지세, 지세, 뭐 이제, 예? 이런 거는 이제 선납을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갈릴리 지역에 세금이 100억이다. 그럼 이 100억을 선납을 하고 나머지를 이제 본인이 채우는데 200억을 걷어도 좋고 300억을 걷어도 좋아요. 그게 이제 뭐 마차세, 무슨 뭐 통관세 이런 세금을 막 세리가 붙여가지고 이게 이제 긁어 모아야 아니 이제 자기 투자한 걸 다 회수할 거 아니에요. 투자 회수 금액을 회수하고 돈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도 이걸 걷으려면 혼자 못 걷으니까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해서 세금을 걷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월급도 줘야 되고 하니까 이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세 제도가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악착스럽게 돈을 이렇게 회수를 하려 보니까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냥 뭐 벌레만도 못한 인간으로 이제 지불을 당한 거죠. 하긴 아마 언제 어느 시대 때 세무 공무원이 사람 대접을 잘 받은 제가 있겠습니까만은 이때는 완전히 매국노 이상의 취급을 받았고 창기보다 더 못한 인간으로 취급을 받았는데 이 사람을 보고 따르라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참 예수님이 제자로 삼은 이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 가리는 것 그게 정말 우리의 죄성의 극한적인 표현이에요. 이 사람은 이래서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하는 우리 사람을 가리고 따지는 버릇 이건 정말 죄인의 아주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을 하나 뽑아도 다 가려 뽑아야 되고 사귀어도 이게 가려 사귀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세관에 앉아있다가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있었던 걸로 보여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다 버려두고 따랐던 이 세관에 저 자리를 버려두고 갈 수는 없어요. 그게 얼마짜리 자리인데 근데 이걸 다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29절 30절이에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이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니 이게 이제 마태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밤에 집에 파티를 벌인 거예요. 집에 돈은 좀 있고 집은 큰 집에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리가 그 당시에 누구를 사귀겠어요? 아무도 교제를 안 하니까 세리가 사귀어봐야 세리야. 에? 세리는 세리 이상 사귈 수가 없어요. 세리가 사귀어봐야 여자는 창기요. 그 이제 불러다가 전부 한 게 몽땅 그런 사람들만 와가지고 파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가서 먹고 마시니까 이제 이게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기가 막혀.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에요, 지금 도대체. 아니, 저 사람이 예수야? 세리집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는 저 사람이 예수야? 이래 된 거예요. 그게 뭐, 그냥 비난이 입에 쏟아지듯이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명한 말씀을 한 거예요.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했을 때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핵심이 뭐예요? 사람 불러서 회개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 불러서 돌이키는 거란 말이죠. 돌이켜야 할 사람을 돌이키는 것. 그런데 난 돌이킬 필요가 없다. 이게 자칭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우리가 뭐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자칭 의인의 대명사란 말이죠. 그들이 의로움의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왜 돌이키겠어요? 나처럼 살아라. 이게 교육 방식인데. 우리처럼 살아라인데. 우리처럼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람들은 이게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일주일에 이틀은 반드시 금식을 또 했어요. 이 금식이 단순히 무슨 뭐 영적인 뭐 이 훈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새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했기 때문에 여기 동참 안 하면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랑이 없다고 본 그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럼 금식이 율법입니까? 아니 자기들 전통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위해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자 하다가 생긴 이런 전통들 중에 하나가 금식인데 그 금식이 이 전통은 이 금식을 율법보다도 더 상위 개념으로 놓고 말았단 말이에요. 금식 안 하는 사람들은 저건 신앙인도 아니야. 저건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이 불러서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지 뭐 다른 도리 있나요?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이제 이렇게 문제 삼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예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하고 있는데 왜 금식을 하냐? 아니 결혼 피로연에 가가지고 이 사람만 먹고 마시러 갔는데 거기 가서 왜 금식을 하냐? 너 결혼 피로연 가서 금식하는 바보가 어딨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신랑을 빼앗기면 그날 금식해야지. 예수님이 체포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금식을 하되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또 다시 오시면 무슨 금식이 또 필요하냐? 예.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정말 복음이란 이게 생명력이고 그냥 살아있는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 믿으면서 뭐 얼굴에 그냥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땅을 내려다보고 살린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신랑하고 있는데 신부가 우울하면 그 시집 안 가야지. 그 왜 가냐고. 시집을 왜 가냐고. 그 예수님께서는 예? 내가 너희와 있을 때는 금식하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해야 돼. 아, 예. 여러분 세상도 그렇습니다. 친구라는 게 자주 먹고 마시는 관계예요. 아무리 오프라인 뭐 지금 방역 패스 해보세요. 먹고 마셔야 이게 친구지. 요새 이게 자주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혼자서 혼밥하고 혼술하고 말이죠. 무슨 맨날 뭐 그 배달시켜가지고 혼자 먹다가 사람 좀 이상해지잖아요, 전부 다. 먹고 같이 마시는 것. 이걸 주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제가 제일 주님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먹고 마시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유,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그렇게. 또 어떻게 비유합니까? 비유, 계속 비유를 하는데. 36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이 새 옷에서 새 옷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해가지고 헌 옷에다가 수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정신없이 그런 짓을 하더라도 새 옷감이 헌 옷에 붙으면은 새 양털이나 이런 것들이 붙으면요 빨면 수축할 때 헌 옷을 잡아당겨서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짓을 바보같이 누가 왜 하냐? 이런 비유를 든 거예요. 또 하나 비유가 뭡니까? 자, 37절 비유예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자, 새 포도주를 담은 건데, 이게 새 포도주는 이제 뭐 보졸레 누보라 그러나요? 이게 이제 넣으면은 발효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부 가죽 부대에 넣어서 이제 발효를 시키는데, 요새처럼 병에 넣어가지고 뭐 큰 이 저기에다가 발효하는 게 아니라, 이 발효가 시작이 되면 팽창하잖아요. 근데 유리병에 넣어도 그게 이게 뭐 터지는 일이 있다는데, 이게 가죽 부대 몇 년씩 쓴 걸 갖다가 거기다 넣어가지고 세수를 넣으면 반드시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대도 터져서 못 쓰고 포도주도 쏟아져서 못 먹게 된다. 이 비유를 든 거예요. 새 포도주를 누가 헌 가죽 부대에 넣는 바보가 있냐?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복음은 새 포도주와 같고 새 옷과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복음은 뭡니까? 빛이요. 복음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입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아닙니까? 핵심은? 내가 메시아로 왔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셨다. 그분이 구원하신다가 복음의 전부인데, 그렇게 구원하시는 분의 본질이 뭡니까? 그분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 우리 영생을 얻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사망의 징조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증상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게 돼요. 생명이 차고 넘치니까. 돈이 호주머니 좀 있으면 그냥 불안한 게 점점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 남을 질투할 일도 없고 부러워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건 늘 생명이에요. 늘 우리가 부족한 건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이 사랑하라. 그게 교회라는 거란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새 포도주 비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지 말아라. 새 옷을 갖다가 찢어가지고 헌 옷에 대지 말아라. 이거 엄청난 비유예요. 복음은 종교에 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유대교를 바꾸려고 한 시도도 다 실패했고, 지금도 유대교,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바뀝니까? 지금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1%가 뭐 이제 간신히 넘었나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유대인들이 99%가 다 유대교입니다. 복음으로 유대교를 바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안 바뀌어요, 그들은. 왜? 안 바뀌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자, 39절이에요.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그들은 묵은 포도주를 먹고 묵은, 아, 포도주는 실제로 묵은 게 좋죠. 그니 누가 새 포도주를 먹겠습니까? 묵은 포도주에 입이 익숙해지면 새 포도주 못 먹습니다. 맛이 없어서. 아, 먹어봤나 봐. 그래, 자꾸 그런 눈초리를 보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입이 얼마나 고급이 돼요. 음식이나 뭐 이런 걸 하면 고급으로 올려놓고 나면 여러분 싼 음식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포도주도 좋은 와인을 먹다가 싸구려를 먹나요? 근데 이제 왜 또 이유를 쓰셨냐면, 이거는 그 당시에 속담이란 말이에요. 누가 묵은 포도주를 먹고 색을 먹겠냐. 너희들은 그 묵은 포도주, 유대교가 그렇게 좋다고 그걸 그렇게 붙들고 앉았으니 색을 너희들이 알겠냐. 그래서 여러분, 지난 2000년간 두 가지 시도가 다 실패했습니다. 복음으로 종교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도 실패한 것이고, 복음에다가 종교의 옷을 입히고자 한 노력도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복음과 기독교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주님께서는 이 복음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놨는데, 그걸 자꾸 종교의 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종교 개혁을 실컷 하고도 캐드릭의 옷을 입혀놓은 게 이게 뭐 개신교지 뭐 별 겁니까? 개신교 이름도 그때 없애버려야 돼. 왜 프로테스탄트예요? 캐드릭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프로테스트 했다고 프로테스탄트예요. 뭐가 무슨 우리가 프로테스트하고 살 일이 뭐가 있어요? 본질로 돌아가면 그만인데. 그게 본질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체스터턴은 지난 2000년간 제대로 기독교는 뭐 이게 시도되지 않았다. 복음은 제대로 시도되지 않았다라고 할 만큼 여러분 정말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저기 조지 반나라고 쓴 그 페이건 크리스천이티를 보면 지금 우리가 이 하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모든 형태의 97% 이상은 이 페이건이즘 이교도에서 전부 온 거란 말이에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걸 국교로 선포하면서 그 당시에 이교적 요소가 물밀듯 밀려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를 다시 점령해 버린 거예요. 뭐 단이 왜 필요해? 단은 예수님은 뭐 단 없이 호숫가에서 배 띄워놓고 설교도 했는데 무슨 단이 필요해요? 무슨 건물이 필요해? 무슨 뭐가 다 가지고 들어온 건데. 베드로 성당처럼 못 지어서 지금 이 교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지을 수만 있다면 베드로 성당보다 더 크게 짓고 싶고 모스크보다 더 크게 짓고 싶고 불교 사원보다 더 크게 짓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들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그 생명력을 그 사랑을 제도 속에 가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참 우리 존경했던 우리 한 목사님이 소천하기 전에 그 제가 초신자 시절에 말이죠. 가서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막 쏟아낼 때 교회요, 교회. 제도가 되기 직전까지가 교회입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명확한 대답을 들은 적이 없어요. 아무리 신학교 가서 교회사를 공부해도 제도가 되기 직전까지가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한낱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만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올해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종교인 나부랭이로 살지 않으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종교는 마일리지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헌금하고 헌신하는 만큼 마일리지가 쌓일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니까. 그러나 복음은 그런 걸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이면 좋게요. 오직 그분의 사랑이면 좋게요. 그분을 아는 것이면 좋게요. 영생이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전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가 차서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해졌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께서 근데 이들은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나 환자를 만져요? 그냥 말로만 하지. 사도 바울은 제도권 유대교의 수장급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아 내가 눈에 비늘이 씌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살았구나. 예수님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그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합니다. 그분은 스스로 가난해지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부요함을 위해서. 우리의 부요함, 영적인 풍요로움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가난해지신 거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올해 무한정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걸 못 말립니다. 신앙생활을 기뻐해야 되는 거지. 기쁨이 없으면 이거 뭐 병이 든 거란 말이에요. 단단 무슨 뭐 병이 들어도 단단히 든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거룩을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답답한 거는 이 복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그런 걸 하찮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단이에요. 구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걸 구원파가 구원을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가정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무슨 너무 이단들이 무슨 가정평화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뭐 그러질 않나? 예? 새하늘 새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무슨 신천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걸 하지 않나? 이들이 어떤 작전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뭐 다 의롭다고 생각을 했지만 로마에 세금 내고 로마에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 세금 징수하는 세리들은 예? 벌레 보듯이 봤단 말이에요. 그 삶의 이중성이 뭐예요? 로마의 혜택은 다 받고 말이에요. 세금 내라는 건 다 냈고 그리고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 세금 걷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미국 제일 욕하는 사람들이 자식들 미국 유학 다 보내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지 뭐. 똑같은 거예요. 미국 욕을 하려면 그렇게 보내가지를 말든지. 저는 이런 위선적인 걸 주님께서 다 깨부시러 온 거란 말이에요. 제발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격까지 붙들고 씨름하다가 인생 끝나요. 얼마나 짧은 인생인데 예수님 만나서 그분하고 신랑 신부 되어서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살다 가도 짧은 시간인데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뭐 죽으라고 사랑 고백해가지고 결혼하자마자 싸우면서 평생 사는 사람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 복음을 종교로 만들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올바른 신앙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제도가 덜 부족해서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한 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해서 다 겪는 문제지 건물이 없어 어려움 겪지 않습니다. 헌금이 부족해서 무슨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죠. 다시 복음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되려고 애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도에 갇히지 않는 복음, 복음의 생명력을 올해 회복하는 2022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이 복음을 어딘가에 구겨 넣지 않으면 직성상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위계 질서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건물을 짓고 직분을 만들고 서열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필요 없는 일이다. 그냥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마태는 드디어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 올해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 달려갔다가 주님 보내실 때 헐헐 주님 바라보는 시선을 따라 갈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시 우리를 부르신, 그래야 우리를 죽음으로 부르신, 그래야 하여 영생으로 부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인생의 아무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마태가 주님 따라가서 거듭나서 신약 성경의 첫 복음서 저자가 되었듯 우리 인생 또한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불러서 주님 만나서 사도행전 29장 이후를 써가는 믿음의 사도들 되어 살기로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사도행전적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